빅픽처라는 말이 좀 유행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빅픽처라는 제목의 아주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그 같은 이름의 영화도 있었는데, 소설은 되게 성공했는데 영화는 좀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빅픽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모 방송국에서 이제 빅픽처 패밀리라는 어떤 또 프로그램이 이제 또곧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빅픽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그냥 한글로 그냥 한국 사람이 빅픽처 그러면 누구나 쓸수 있는 되게 콩글리시 같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통 영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이슈를 또 전체적이며 통합적으로 볼줄 아는 그런 눈, 그런 시각, 이제 그런 관점, 이런 것을 빅픽처라고 합니다. 빅픽처를 그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축구가 진행되는데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축구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가 뭐 어떤 포메이션으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알게 되고, 뭐 미드필더가 어떤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축구도 감독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는데, 이제 감독이 그 그림에 맞게 자기의 선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그럴 것입니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이기만 하기보다 여러 스페셜리스트들을 엮어서 이제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아주 탁월한 제너럴리스트가 아마 그런 전체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또 자녀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큰 그림을 볼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자녀들을 좀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 같은 큰 공동체 리더를 맡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더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겠죠. 근데 부모가 시각이 너무 좁거나 또 국가의 지도자인데 너무 주관적이라면 그 영향은, 그쓴 영향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또 경험하고서야 또 알게 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캐스팅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셔서 이제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첫 시대의 주역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서는 그런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바울의 할아버지 때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로마 제국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아마 거기서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고, 이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하게도 예루살렘으로 역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당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신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그 착한 사람, 그 위로의 사람, 그 신망받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을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바로 만났던 그 목격자요 증인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 바울 전도팀의 주치의이자 이제 역사가 기록관이었던 누가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행전이 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디테일하게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시리즈로 복귀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 좀 넓은 본문을 커버합니다. 자, 이 장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장면인데요. 우리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 공휴에 끝난 것이 지난 이제 여름 전에 거기서 스테이 했던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에 있고요. 16장부터 15장 마지막부터 이제 전도팀이 다시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관찰 문제 1번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시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이 어땠어요? 생각처럼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 좀 뻑뻑했어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나바가 좋은 계획이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가 이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마가 누군지 아시죠?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그 팀의 수행원이었는데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마가의 집은 부자였고 이제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다락방 주인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 배 혼이불을 쓰고 겟세마네에 따라갔다가 혼이불을 벗고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그 사람이 이제 전승에 따르면 마가가 자신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을 때만 해도 이 부잣집 도련님의 그 티를 아직 이제 벗지 못해서 구브로 섬은 어떻게 통과했는데 육지로 들어가서 타우루스 산맥 앞에 딱 서니까 야, 이 산맥 넘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은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과는 다시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둘이 피차에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직후 본문이 15장 40절, 41절 본문인데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출발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신라를 택해서 육로로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지역 지도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구브로 섬이 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 안쪽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첫 출발지였던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거꾸로 해서 육로로 이제 가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좌우에서 함께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나누어 갈라선 것이 큰 우리가 실수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좌우를 좋은 두 팀이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큰 그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나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지역이에요.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집어던졌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바울이 툭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아마 그때 바울이 뭐 3층천을 봤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죽을 만큼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다가 일어났던 그곳이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예. 그런 루스드라예요. 그곳에서 또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제 어머니 쪽 신앙이 더 강했어요.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아마 1세대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인 것 같아요.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아주 어릴 때부터 깊었고 또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 구약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첫 번째 바울이 간 지역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에 갔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 후원 편지도 좀 돌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소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간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그 디모데를 픽업해서 우리 전도팀에 합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다음 세대로의 어떤 이 전승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 또 그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확정했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원리를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가 놀랍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씨만 뿌리고 이제 싹이 날 듯 말 듯 하고 하는 걸 보고 갔던 그 땅이 불과 1년여 만에 아주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장사 하고 싶잖아요. 이기는 경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또 이런 그 첫 번째 갔던 지역들이 잘 되니까 계속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그 루스라, 이고니온, 여기서 왼쪽으로 그대로 가면 에베소가 있거든요.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가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때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아시아는 소아시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에베소는 그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뭐 4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생각하고 가고 있었어요.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에베소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상 에베소로 쭉 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계속 성령께서 못하게 하셔서 위로 떠밀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을 수도 있고 또 예언자나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계속 막히고 약속이 틀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그냥 계속 밀려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려 올라갑니다. 16장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 머릿속에 이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 있으면 다 명쾌할 텐데 제가 지도를 띄우지 않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 무시아라는 땅에 간단 말이에요. 이 무시아 땅에 갔는데 이 지금 금방 본문에 나온 비두니아는 어디 있냐면 이 무시아 위에 있어요. 무시야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밀려 올라가다가 무시야 땅에 갔는데 아예 밀린 김에 더 위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막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길을 이렇게 좁히셔가지고 그 길로만 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는 밑에 있고 그냥 밑이 아니면 그냥 위로 가야지. 그런데 그 비두니아도 예수의 영이 막아요. 에베소 가는 거는 성령이 막으시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거는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이 같은 분이신데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막으세요.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서 좁은 길로 이렇게 몰려가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닿아요? 바다를 만나는 거죠. 해안 도시를 만났는데 그 도시가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드로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에베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이 틀어지고 약속이 어긋나고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한 10년 지난 다음에 누가가 이제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겪고 있는 바울 전도팀은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아주 불안했을까요? 아니,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데 딱 봐도 에베소지, 누가 봐도 에베소지, 들어가고 웬 말이냐고, 어디를 들어오냐고, 왜 들어와? 그래서 에베소를 죄송합니다. 에베소를 정복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략적으로도 이 에베소지 웬 들어와냐고, 이 들어와에서 뭘 하겠냐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퇴로도 막히고 그래서 그저 몰아가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딱 데려다 놓으신 거죠. 예. 여러분 미국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뉴욕 뉴저지 땅에는 어떻게 오셔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직도 이곳에 계신가요? 여러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그림 가운데 있나요? 뭔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느낌? 뭔가 하나님께서 묶어두신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좀 몰아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도록 이렇게 몰아내신 것 같이 그렇게 미국 땅에 왔습니다. 6년을 지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도 뭐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좀 자라고 저도 이렇게 몇 년 연수가 되다 보니까 아 한국에 귀국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한 번 더 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은 길들을 어떻게 계획한다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마음이 좀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길이 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기한을 두고 한 석 달을 기한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달부터 기도했는데 이제 5월, 6월, 7월 그 기도하기로 한 기한 그 7월 그때에 이제 초대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7월 29일 날 금요예배 때 설교하고 그 다음 달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꿈에도 꾸지 않았던 뉴저지에 와서 7년째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황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몇 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몇 달을 받아놓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모퉁이를 함께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시고 또 다음 스텝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예, 뭐 특별히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해안 도시이긴 한데 대도시 에베소가 아닌 조그만 이 드로아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됩니다.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케도냐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좀 패션이 좀 달랐을 것 같고요. 터키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다른 것처럼 뭔가 외모도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눈이 좀 파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코가 좀 오똑하고 좀 이렇게 머리가 금발이었나? 하여튼 유럽 사람이 나온 거예요. 꿈에 유럽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의 계획에는 건너가는 게 없었어요.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돌려 그랬어요.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저 위에서 비두니아로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건너오는 거였어요. 바울은 아래가 아니면 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건너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제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가장 전형적인 이방인이 어디예요? 헬라인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때 헬라인이잖아요.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로 가야 하는데 바울은 지금 바울의 생각은 본인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유럽이다, 지금 그리스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 에베소를 지금 못 가면 실패한 건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못 가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확실한 지원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때 무대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에베소 가는 것보다 내년에, 내후년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땅을 무르익게 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거기에 필요했던 것이고요, 유럽은 지금 가면 빌립보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자주장사 그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지금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강가에 있는 그 기도처에서 여인들과 함께 막 말씀을 막 나누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 루디아는 막 여성 사업가였고 집안이 모든 게 재정적인 상황들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그날 루디아의 집이 다 구원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 바울의 전도 일행을 다 초청하고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이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유럽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아니, 순서를 바꾸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원래 그림인데 우리가 그거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드러눕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뜻이 거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1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바울은 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자, 여러분 환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환상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상적으로 그냥 눈만 깜빡하면 뿅 하고 유럽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울 일행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니까 힘썼다는 말이에요. 그 힘쓸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 그렇군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지금 우리에게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쓰는 일입니다. 힘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뿌리지 않으면, 애절한 마음으로 뿌리지 않으면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 유럽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주님의 계획이 유럽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원래 바울이 꽤 고집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바울 아시죠? 바울 스타일. 주도적이고 다미넌트하고 아주 고집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이고 거의 뭐 영적인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피차 신이 다투어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도 여러분 그 모세를 부르실 때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부르시고 막 대화를 시도하시고 말을 길게 하시잖아요. 바울은 말로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빛을 빡 보여주시고 말해서 뭐 거꾸로 들이시고 눈 멀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 바울은 그렇게 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에베소가 계속 막힐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럽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뜻을 다 꺾고 이제 저항하지 않고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의의를 성취하기 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또 받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만큼 또 조금씩 더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못 가게 하셨는데 영원히 못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가고 유럽도 가야 하지만 지금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뭐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점이 두란노 서원인데 그 바울이 천막 팔아가지고 뭐 자기 살고 생활하고 뭐 전도하는 데 썼겠지만 두란노 서원 그 렌트 하는데 바울 자기 돈으로 다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우리의 시야가 자주 흐려지고 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그 로마 제국에 하나님 나라 또 전파되고 펼쳐지고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또 순종하고 또 헌신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